13장에서는 세상의 종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종말의 징조 이야기 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죽음 이야기를 할 때 오늘 1절, 2절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물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는 열 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였고 또한 이스라엘을 탄생시킨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7월 달이었는데 아예 그 유월절을 그 1월로 삼으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1월 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내내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유월절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날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는 했는데 나중에 역사서에 보면 히스기야의 유월절, 요시야의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유월절을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도 공생애 기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공생애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을 세 번 방문했죠. 물론 그 외에도 방문하셨지만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방문한 것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뒤에 12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이 발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날이죠. 물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으니까 유월절 양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지금 서기관들은 1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유월절 양으로 생각하고 그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유월절 양을 준비해야 할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준비를 해야 될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침해를 받는다고 그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신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누구 죽일 방도를 늘 머릿속에 꾀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눌러버릴까?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마땅히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될 그들인데 유월절 어린 양 준비는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다? 이건 참 우리가 지금 뭘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또 기도를 한다 하면서도 혹시 내 마음 가운데서는 누구를 그냥 죽여버릴까? 혹시 그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물론 살다 보면 안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마음이 계속된다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같은 누구를 죽일까 하는 방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화목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목함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고 화목함은 옆에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룩함과 화목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가 발견되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일 방도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양 다시 오실 내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이 이렇게 다가오도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데 여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살해 모의가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살해 모의는 11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인데요. 가만히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 관점이 항상 예수에 대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에 미움이 들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뭘 해도 미운 행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도 믿고 행동하는 것도 믿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재림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방도,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온통 그 미움과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간혹 노예나 총회 때 보면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요. 부끄럽게도 싸우는 일이 있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싸웁니다. 총회 때 참 그 모습이 안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서로 미움이 들기 시작하면 와 세상의 악함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교회가 막 나눠지고 찢어질 때요. 뭐 세상에서 악함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첫 번째로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마음이 급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백성의 소유가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눈길이 두려웠던 것, 사람의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인지 우리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볼까요?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4절 보면 탐에 나는 나병 환자다. 나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던, 정말 왕따 당했던, 그 당시 소외 당했던 사람이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타락한 성전을 뒤로 한 채 이 부정한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 찾아와서 성전 삼아주신 예수님, 그 바로 나병 환자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내 나병 환자 같은 죄인의 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려나. 함께 앉았다는 헬라어 표현은요, 기대어 누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친밀하게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 기대어 누울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름이려나 라고 2장 15절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없이 품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예,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미워하고 죽일 방도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기대어 누울 정도로 함께 식사를 했던 분이세요. 오늘 베다니 이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서, 옥합은 지금 병을 말하는 것이고, 나드,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나드는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그 한 병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데나리온은 300데나리온은 1년 노동자 품삯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도 굉장히 수천만 원짜리 지금은 향유이죠. 그러니까 그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그 잔치집에서 아주 주빈의 그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존경과 또 기쁨과 그리고 축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1년 월급 연봉 그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 부었다,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의미.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의 시에 기름 부었다라는 그 의미가 나오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물론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겠지만 오늘 한 여인은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듯이 부으셨다는 거, 존경과 사랑과 예수님의 그 가치가 1년 자기의 봉급, 1년 노동자 품삯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이 지금 무슨 사건 사이에 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1절에 보니까 예수를 찾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는 때고, 10절과 11절에서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런 계획을 짜고 그들과 지금 이렇게 밀통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딱 이렇게 지금 이 두 부류 사이에 한 여인의 헌신을 마치 확 드러내듯이 비교하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 식사 도중에 한 여인의 이 값진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자기의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둘 때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드려도 주께 아깝지 않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 무명이지만 그 한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주님이 어디에서든지 천하의 복음이 전하되는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의 헌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드려도 주께 아깝지 않는 헌신,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계산이 없죠. 여러분, 내가 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것과 반하여서 이 헌신을 귀하게 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비싼 것을, 아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아깝게 쏟아 부어버렸냐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이 300데나를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여인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의 주님이었지만 예수님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낭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헌신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냥 그 헌신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겠다.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이야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셔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어요.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오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여인은 비록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1년치 봉급 아까워지 않냐고 그게 쏟아 부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러란 말은 아니고요.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 것이고,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쏟아부어? 그냥 그것을 다른데, 선한 일에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더 좋아?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바로 이 미련하게 보이는 한 여인의 헌신을 칭찬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이 자기의 죽음을 장례해 미리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그의 행동이 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는 그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자 했던 이것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의 행동의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치를 드러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온 이 주님의 그 가치를 드러내는 분이 바로 이 여인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팔아서 아까운 거 팔아서 다 드려라 이 말이 아니고 이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는 이 여인의 헌신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값진 것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행동으로 고스란히 담아서 한 이 여인의 헌신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모르고 했던 그 헌신조차도요, 그걸 의미 있게 만드시고 우리의 헌신을 단 한 조각도 빠짐없이 예배로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아마 이 여인은 아마 그 의미를 담고 아마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헌신을 주님은 그렇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여도 내가 하는 그 헌신에 대해서 주님은 의미 있게 받으시고 그것을 예배로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헌신과 대조되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랬다면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잠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잠시 주춤하고 있는 그것에 불을 확 지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죠.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보면 열둘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이 가며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들이 듣고 기뻐했다. 누가 기뻐했어요? 사탄이 기뻐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참 불쌍한 인생이죠.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그 잠시 주춤했던 그 미움에 불을 지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로 한 여인의 헌신과 가롯 유다의 배반을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싶은 기쁜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원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배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3대 동일 신앙으로 이 말씀을 잘 심어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온 식구들도 정말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고난 주간 그리고 종려주의를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에 가질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그 가치를 드러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될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가치를 드러낼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공감하는 인생 그 공감이 있을 때에 오병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드러내는 일에 저 여러분이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